오늘 봉독했던 말씀으로 신앙의 바톤타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기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스마트폰이죠. 아마 세계 인구 중에 한 25억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목회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 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찬송이 아예 스마트폰 속에 입력해가지고 책으로 된 성경 찬송 대신에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찬송을 끄집어내어가지고 예배드리거나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지금 공동체가 개편되었지 않습니까? 공동체 개편되어가지고 교역자들이 밴드로 모이십시오, 카톡으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순장들이나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 연락을 하면은 일시에 막 100여 명, 200여 명이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또 정보들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또 교역자들끼리도 카톡으로 서로 연결을 하면서 목회적인 그런 협조 사항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아무리 카톡이나 밴드로 들어오십시오 연락을 해도 깜깜무소식이고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날로그 세대죠. 디지털 세대가 아니라 아날로그 세대. 아예 그분들은 이 무슨 말 하는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자, 제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쓰기는 쓰지만 디지털 세대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또 아날로그 세대도 아닌 것이 어중간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낀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방에서 대화해보는 주제와 또 저쪽에서 대화해보는 주제가 너무 달라요. 연세에 따라서 또 각자의 의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잉크하트는 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세대별로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다양한 세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치, 뭔가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세대 이후에 다시 등장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비극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교회나 나라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한 세대가 잘 믿다가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 역사가 우리에게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부모님이 호출당했습니다. 역사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인데 부모님이 호출당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담임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선생님, 우리 아들 녀석 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선생님이 대답은 해주지 않고 아버지에게 도로 묻습니다. 저 아버지는 학창시절에 성적이 어땠습니까? 했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야 뭐 형편없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한다는 말이 아버님,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슬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비극적 역사가 우리에게 되풀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체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온갖 지식을 안다고 해도 체험적 확신이 없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자들의 간증과 영향력이 살아있는 동안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의 장로들이었다 그러면 아마도 후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자신들이 출애굽했던 이야기, 또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예?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제가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100번도 넘게 듣는 이야기가 옛날에 어떻게 고생을 했고 짬뽕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이런 이야기, 또 무밥을 먹었고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그 어른들의 특성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 후손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아있는 간증이요, 공유된 믿음의 경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실제로 체험했던 조상들의 살아있는 간증이 힘있게 이야기될 때는 후손들이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공동체의 공동의 체험으로 그렇게 공유되어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 세대가 체험 세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던 살아있는 산 간증, 산 역사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험 세대가 체험 세대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한 식사 모임에서 교회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쁨의 학교에서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보내는데 수년 전에 자녀를 보냈다는 겁니다. 외국을 잘 안 나가본 아이죠. 집에서 곱게 자란 아이를 선교지에, 그것도 캄보디아 후진 국아닙니까? 고생하는 나라에 보내가지고 이 아이를 거기에 보냈는데, 거기 가서 뭐 선교지 체험을 하고 또 뭐 어려운 일도 겪고 그러면서 고생고생하면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끌어안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제가 자라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안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애가. 그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갔다 와서 공부도 나름대로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도 나름대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체험, 선교지의 어떤 고생했던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뭔가 철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은 그 학생이 잘 자라서 군대에 가 있다고 합니다. 한참 예민할 때 아이가 체험 신앙을 갖게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험 신앙을 갖도록 앞선 체험의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그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섬겨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체험 신앙을 갖도록,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도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전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동안 신앙의 전수와 교육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체험 신앙의 세대들이 죽고 난 후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체험, 지식적인 체험적인 지식도 없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영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세대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체험 세대의 신앙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체험 세대 신앙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 세대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체험 세대들은 전쟁한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다고 일생 동안 싸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긴장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땅을 정복하고 나자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안주하고 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멈추고 맙니다. 평생을 광야와 전쟁터에서 보낸 그들이 생전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집을 짓게 되고 가축을 키우게 됩니다. 가축이 새끼를 낳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거기에다가 또 농사를 짓습니다. 생전 처음 농사를 짓는 겁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열매가 납니다. 싹이 납니다. 신기한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또 가나안의 원주민들 다 하나님이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멸절시키지 않은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굳은 일 힘든 일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래저래 정복 전쟁할 때와 달리 편해지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신앙은 근근히 유지할지는 몰랐지만 점점 후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단절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교회사를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교회들이 오늘날 이렇게 쇠퇴하게 됐습니까? 목사님 보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들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하느냐? 풍요 때문입니다. 이런 거. 풍요 때문입니다. 풍요로워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풍요로워지면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상대적으로 이전과 비교해보면 풍요해졌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함께 즐기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진 것은 아닌지요. 오래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가치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가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못지않게 어떤 정신적인 내면적인 가치를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다름 아닌 가치 교육입니다. 이건 재산이 아니잖아요. 가치 교육. 이 가치가 바르게 전수될 때 물질적인 재산보다도 훨씬 더 귀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약 한 6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 전체 중에서 약 2.2% 정도. 아시아는 950만 명, 1000만 명 조금 못 되는 숫자고 그리고 히스패닉은 1700만 명, 흑인들은 3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유대인의 숫자는 턱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금융을 이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또 전 세계 학생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거기에 총장과 교수진들의 4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대도시에 밀집된 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5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대부호 100명 중에 22명이 유대인이며 대부분 다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의 CEO 중에 17.5%가 유대인입니다. 하버드생의 29%, 예일대생의 26%가 유대인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뭘까요? 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자녀교육 시킨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가치교육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가치교육을 하는가? 바로 구약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철저한 신앙교육의 그 가치교육의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들여다보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교육, 가치교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원리대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때를 놓치면 영적인 단절의 비극이 생깁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교육은 조기 교육일수록 유리합니다. 크리스찬의 85% 이상이 15세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15세 이전에 예수 믿게 된 분들이에요. 사람의 나이가 30이 넘으면 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다고 합니다. 75세가 넘어서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은 75만 명 중에 한 명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수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기적입니다. 감사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여튼 영적인 조기교육, 어린 시절에 예수의 복음이 스며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명의 자녀들을 한결같이 훌륭한 자녀로 키웠던 유명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19명의 그 자녀들을 한결같이 다 잘 키워냈느냐 물었더니 수잔나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좀 더 정확히는 5살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조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다 정보가 너무 많이 주입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찍 세속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살 이전 더 이런 시기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손주 때부터 말씀 가르치기를 애써야 되고, 또 아직까지 이제 아기가 어린 그런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아기가 뭐 자라나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가르쳐야지,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벌써 머리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학교와 가정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더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의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부모님이에요. 또한 교회학교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난주에도 수련회 하는데 교회학교 교사들을 보니까 제가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대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달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크게 세 가지의 신앙적인 위기를 겪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군에 입대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 들어갈 때라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그동안 교회와 가정과 학교만 왔다 갔다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삶이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거예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흔들려버립니다. 이때야말로 부모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딱 믿음을 붙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히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때냐, 위기가 오는 때가 바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애를 키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갑자기 배우자와 자녀에게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홀로 지낼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신앙도 자꾸 후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변화의 시기에 더욱 신앙의 점검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대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 가정에 아이들이 무리만 신앙을 갖고 있지 신앙이 단절돼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가정에 큰 재앙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11절과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로 전쟁과 재앙에 노출되는 소위 심판적인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에서 멀어지는 정도만이 아니라 심판적인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수록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신앙이 단절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우리 후손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깨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 달리면 되는 개인 경기가 아닙니다. 일종의 리레이 경기, 계주 경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구간을 신앙과 사명의 바톤을 부여잡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은 계주 경기예요. 단체 경기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겠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믿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사명의 바톤을 부여잡고 달리는 동안에 내내 무엇을 의식해야 되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 바톤이 제대로 전달될 것인지를 늘 의식해야 됩니다. 그게 계주 경기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일어나는 가정과 교회가 시대적인 축복의 통로로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극적 역사 속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그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의 바톤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신앙교육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신앙의 바톤 터치에 더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적인 풍요의 시기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바톤을 물려주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하사 각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먼저 일선에 성경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